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4월 16일 목요일에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2020년 4월 13일부터 시작된 국민통일방송의 새 프로그램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어제는 한국의 총선일이라서 임시 공휴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 방송도 쉬었는데요. 하루 빠진 뉴스통을 아쉬워하는 북한 주민분들이 혹시나 벌써 계실지 몰라서 오늘은 다시 또 바삐 달려왔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선거도 미뤘지만요. 그 가운데서 치러진 한국의 총선에 대해 외신들은 이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 선거도 잘 치를지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한국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철저한 방역 속에 비루스도 못 막는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보이면서도 아주 차분하게 잘 치러졌습니다. 많은 외신들이 비슷한 평가를 하긴 했는데요. 그중 특히 영국의 BBC 방송이 한국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또 한 번 증명했다라고 한 표현이 더 잔잔하고 흐뭇하게 와닿네요. 자, 뉴스통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다양한 뉴스와 정보들을 좀 더 흥미롭고 친근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한 박자 더 빠르고 한 걸음 더 들어간 뉴스들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쭉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인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기자들이 함께하는 현장 24시 코너와 남광규 소장님과 함께하는 전격 분석 코너가 격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현장 24시가 방송됩니다. 목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우리 북한 주민 여러분들과 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고 관심도 많은 나라죠. 중국과 관련된 심층 뉴스나 다양한 정보들 흥미롭게 전해드리고요.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나 날씨, 환율, 유가 등등도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또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짧고 굵게 함께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5일은 북한이 중요한 명절로 여기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었지만 큰 규모의 행사 없이 조용한 분위기 속에 지나갔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15일 오전 김 주석의 업적과 일화 등을 소개하는 기사를 쏟아냈지만 관련 행사 소식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절 전후로 열병식과 축하 공연 등을 대대적으로 열어왔던 예년과는 달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규모 인원을 행사에 동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은 코로나 사태 초기였던 지난 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광명성절에도 중앙보고대회를 처음으로 생략한 바 있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현지 시간 14일 북한이 지대함으로 추정되는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데 대해 특별히 미국의 도발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이날 국방부 언론 요약 보고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평가의 관점에서 지금 당장은 뒤섞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대한 어떤 의도적인 도발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기념 행사와 연결돼 있을지 모른다며 하루나 이틀 지나면 정보 통로에서 얻은 것을 통해 분명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15일 국토안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과 함께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은 미국과 전 세계 국가를 위협하며 특히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통합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주의보는 북미 협상의 교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해킹 등을 통해 제재 회피 활동을 이어가는 데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의 제21대 총선 투표율이 66.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992년 실시된 14대 총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직전 20대 총선 때와 비교해봐도 8.2%포인트 높습니다. 4,399만여 명의 유권자 중 무려 2,912만여 명이 참여한 겁니다. 총선 투표율이 60%를 넘은 것도 지난 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입니다. 지역별 투표율은 울산이 68.6%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62.4%로 가장 낮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한국의 제21대 총선에서 민심이 여당의 압도적 승리를 몰아주며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180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16일 오전 10시 전국 개표가 마감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습니다. 지역구 투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입니다.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정당이 총선을 통해 탄생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일 국가로는 미국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았고 유럽 대륙이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 세계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15일 통계 사이트 월도미터 집계에 따르면 한국 시간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201만 3,581명입니다. 사망자는 12만 7,5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이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을 축하하면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제공에도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국무부 성명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에도 한국이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이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에 대해 자유롭고 개방되고 투명한 사회의 특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총선을 치러낸 데 대해 전 세계의 본보기라고 극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양정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하루 또 총선 투표 잘 하셨나요?
네, 아주 잘하고 왔습니다.
네, 좀 리프레시, 기분 전환도 하셨고요.
네, 투표하는데 네. 코로나19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투표 열기가 굉장히 높아서 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은 어떤 건지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북한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충성자금 상납을 지시했다는 소식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여파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하다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참 안타까운 뉴스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소식통이 전해온 정보인데요. 중국 지린성과 랴오닝성 등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이요. 코로나19 사태로 공장 및 식당 영업이 중단이 되면서 이미 지난 1월 말부터 두 달간 기숙사에서 격리 상태에 있었거든요. 현지 중국인들뿐 아니라 이제 해외 체류 노동자들까지도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는 요즘 코로나19가 잠잠한 이제 국면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달 초부터 공장 가동이 다시 재개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 노동자들도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동자들이 일터로 복귀를 하자마자 당 자금 상납 지시가 내려와서 현지에서 좀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아, 참 어렵긴 어려운 것 같은데 올해 초에도 이와 비슷한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공장과 식당들이 문을 닫기 전인 지난 1월 북한 당국은 외화벌이 계획을 목표보다 초과 달성에 상납하라는 지시를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음력설 전이었죠. 이때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해외 봉사 부문 일꾼들에게 당의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외국 현지에 파견된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신임과 기대에 맞게 높은 정치적 자각과 외화벌이 계획 초과 수행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죠. 대규모 국가적 행사를 올해 북한이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연초부터 자금 확보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당시 나왔었습니다.
네, 이 해외 체류 북한 노동자들 역시 코로나19로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돼서 생활에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지금 재난소득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오히려 북한 같은 경우는 당국의 충성자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그런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셈이군요.
예, 세금에 세금을 더해서 걷는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당좌금을 앞당겨서 이미 1월에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한 지 보름도 안 돼 또다시 상납 지시가 내려오면서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성원이나 노동자 파견을 중개한 무역회사들이 적잖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말 그렇겠어요. 네.
또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지난해 말에 새롭게 입국한 인원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파견 기관의 절반을 소득이 없는 상태로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당좌금만 두 번째 또 납부를 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당좌금이라고 불리는 충성자금이요. 보통 별도의 모금 사유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유를 내세웠나요?
네. 북한 당국은 이번에 충성자금을 걷는 명목을 네. 김일성, 김정일 동상 건립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동상이요.
있어요.
동상이요?
예.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좀 높이자. 이렇게 이런 이유를 앞세웠지만요.
네.
실제 사용 용도는 아시다시피 이제 인민경제 향상과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네.
그래서 노동자들이 좀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이 지시를 받은 무역회사들과 관리 성원들도 충성자금이 여기에 쓰인다는 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노동자들에게는 조국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모으자 이런 방식으로 당 자금 마련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동상 건립을 위한 거다라고 대놓고 지금 말하기도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번에 거친 충성 자금 어쨌든 명목은 김일성, 김정일 동상 건립인데요. 여기에 전액 쓰이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이게 김일성, 김정일 동상 건립이나 사적광 관리 이런 충성 사업에 쓰이게 될지는 지금은 확실치 않아요. 요즘은 건설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 사업 목적으로 이 돈이 또 유용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렇게 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충성자금 지시를 또 하달한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외화벌이를 강요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고민도 좀 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북한의 군 당국이 올해 초모,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징집이라고 하죠.
네.
이 초모 사업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내년도 군 입대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데일리 NK가 보도했습니다. 북한군의 초모 사업은 군 입대 대상이 되는 고급 중학교와 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입영 대상자 선별, 신체 검사, 또 최종 합격자 통보 및 입영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통상 3월 초에 최종 입영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입대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도 지금 코로나19 방역 대책 일환으로 각종 조치들 시행하고 있고 조금 조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초모 사업을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역시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학까지 잇따라 연기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입영 절차만큼은 오히려 기존보다 한 달 앞선 3월부터 시작이 된 게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예, 올해 대학 졸업자 중에서 입대 희망자는 방학 중에도 조기 졸업증을 수여하라 이런 지시까지도 내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초모 대상이 되는 고급 중학교 5학년 학생들에 대한 명단 작성에 이미 돌입을 했고요. 함경북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해마다 3, 4월 초모가 끝나는 시기를 택해서 내년에 입대 대상자를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서둘러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이런 의아한 반응을 보였고요.
네.
전염병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중에도 초모 대상자들에 대한 장학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무슨 생각인지 좀 궁금해지는데 그렇다면 이 현재 입영 대상자 모집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우선은 일선 학교에서부터 입영 대상자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전염병 때문에 수업이나 다른 일은 줄여도 조국 보위 사업에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당국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입대를 독려하는 상황인데요. 또 지난달 9일부터 18일까지는 열흘간 입대 깜빠니아 지시에 따라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년도 입대를 위해 4월부터 대상자를 선별하고 또 교사들이 직접 나서서 입대를 독려한다. 이게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 당국이 이렇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북한 당국이 조기에 이렇게 입영 대상자 파악에 나선 건요. 김정은 시대 들어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 정상화 조치 일환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병력이 실제로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입영을 기피하려는 분위기가 요즘 북한에서도 커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차단을 하고 체계적으로 입대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재 소식통에 따르면 이 전염병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까지 연기되는 상황에서 이 초모 사원만 서두르는 게 학생들의 군대 기피 현상을 제대로 장악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냐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의 초모 관련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들어봤습니다. 양정아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의 와중에 우리 북한 주민들이 여러모로 더 힘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모두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이쯤에서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 들어봐야죠.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꽃구경도 못 가는 형편이라 이 노래 들으면서 위로받으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저도 이 노래 들으면 그냥 꽃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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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현장 24시 패기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국민통일방송의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어 취재한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어제 한국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죠. 이번 21대 총선에서 탈북민 출신의 국회의원이 두 명이나 탄생했습니다. 바로 탈북민 최초 지역구 국회의원이란 기록을 세우게 된 태영호 전 영국 공사와 북한 인권운동가 출신의 지성호 나우 대표가 그 주인공인데요. 자, 오늘은 두 사람의 국회의원 도전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리에 이정철 전 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셋이 또 재미있게 15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네, 오늘 또 첫 시간이다 보니까 또 세 명이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게 굉장히 떨리네요.
네. 정철 기자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지만 또 동시에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모두 기대를 해보면서 첫 소식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태우 기자가 지성호 당선인의 비례대표 의원 도전기에 대해 취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했던 젊은이가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됐습니다. 탈북부터 국회의원 당선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지성호 대표의 이야기랑요. 비례대표가 갖는 의미, 이 의미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이 지성호 씨는 어떤 인물인지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성호 씨는 왼다리, 왼손과 자유를 바꾼 남자라고 불립니다. 태영호, 즉 태국민 당선인이 북한에서 외교관 출신의 엘리트였다면 이 지성호 씨는 북한에서 이른바 꽃제비 출신이었습니다.
네.
네, 16살 때 식량을 구하러 열차에서 석탄을 훔치다가 기차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가 났어요.
아유, 참 네.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 아픈 다리를 부여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손으로 잡으려고 했지만 왼손가락마저 없었다고 해요. 네, 좀 병원으로 여차여차 실려갔지만 네.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절단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 뒤 지성호 당선인은 중국인에게 구걸을 했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끌려가서 구타를 당한 뒤에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잡히면 먹으려고 준비한 독약을 휴대한 채 목발을 짚고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까지 만 킬로미터를 걷고 2006년 7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아, 참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파지는데 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한국을 찾아왔고 또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인터뷰를 우리 국민통일방송에서 했었는데 네. 굉장히 밝으세요 또.
네.
자, 이 목발 탈북 이야기를 주제로 미국 백악관에서 연설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성우 당선인은 2010년 한국에서 대학 재학 중에 북한 인권 운동 단체인 나우라는 단체를 결성해서 국내외에서 활발히 북한 인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그를 2018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 국정 연설장에 직접 초대를 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Song Ho 이러면서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요.
저 그거 네.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 봤어요.
네. 네, 굉장히 상징적인 네.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때 그의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목발을 이렇게 딱 치켜들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네.
그 장면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성우 당선인은 또 지난해 10월에는 그 미국에서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한 사람을 선정해서 매년 수여하는 상인 커리어 어워드상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북한 인권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던 분인데 북한 인권을 위해 이렇게 힘써온 지성우 당선인이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지성우 당선인은 그 북한 주민들과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이유로 정치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10분이라도 경험시켜주고 싶다면서 필요하다면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북한 인권활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탈북민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도전해서 당선된 조명철 전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조 전 의원은 북한 인권법 등 많은 북한 인권 관련 법안들을 발의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지성우 당선인도 조영철 전 국회의원에게 조언을 받았다고 해요. 정치를 잘 모르는 자신에게 좀 정치 현실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네.
또 탈북민들의 정착에 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취자분들이 비례대표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어려운 거라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죠. 비례대표가
네.
뭔가요?
네,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네.
비례대표는 그 직접 후보에게 표를 주어서 뽑는 그 지역구 의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당의 총 득표수에 비례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인데요.
네.
한국은 그 지역구 선거,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을 뽑고 비례대표제, 이 둘 다 채택을 하고 있는 혼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의 국회의원 자리수가 총 300석입니다. 여기서 지역구 의원은 253석,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은 47석으로 구성이 되는데 지지하는 정당이 높은 표를 받을수록 비례대표 자리수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국은 1인 2표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투표장에서 지지하는 후보의 한 표를 행사하고 또 다음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의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성우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직접 이 지성우 당선인의 투표했다기보다는 그
네,
당의
정당을 예,
정당의
네.
투표를 한 것에 의해서 당선이 됐군요.
네.
자, 비례대표가 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비례대표는 그러니까 지역구 위주의 선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A 지역구에서 한 후보가 30%로 당선된 경우 그 나머지 70%는 사표, 그러니까 죽은 표가 돼버립니다.
네.
네, 후보 개인이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이 된 건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 정당을 지지했고 또 그 뜻을 반영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비례대표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또 지역구 선거에서는 여성과 장애인 등 소수자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비례대표제가 있으면서 소수자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고 이 거대 정당의 독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비례대표입니다. 지성우 당선인 이제 곧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될 텐데요.
네.
지성우 대표의 포부가 궁금합니다.
네, 지성우 당선인은 북한에서 피해자로 살았던 자신이 지금의 체제 아래에서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한 대변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지성우 당선인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선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당에서 더욱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연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말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이제 향상을 이제 원하고 또 북한 주민들의 응원을 보내는 수많은 이제 국가 또 정치 지도자들 이제 함께 연대해가지고 이제 더 좋은 그런 이제 환경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성우 장선인은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21대 국회에서 탈북민과 장애인 등 한국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활약하게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밝힌 포부만큼 앞으로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여기에 마음을 보태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분들이 한국의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는 기회가 되셨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또 다른 당선인이죠. 태구민 당선인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이번 소식은 이정철 기자가 준비하셨죠?
먼저, 네, 맞습니다.
네, 투표 결과를 먼저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태구민 당선인은 지역구 후보로 나섰거든요. 그만큼 개표 결과에 더 관심이 쏠렸죠.
네, 맞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는 10월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16일 오전 10시쯤 끝났는데요.
굉장히 오래 네. 끌었어요. 네. 네.
그 최종 결과 태용호 전 공사, 즉 태구민 후보가 강남갑 지역에서 당선됐습니다. 태구민 당선인은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북한에선 탈북민 출신으로는 최초로 그 지역구에 출마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있었는데 지역구는 네.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개표 결과 태구민 당선인이 득표율 58.4%로 39.6%를 받아 2위인 김성건 후보를 제치고 강남갑 지역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네, 득표율이 굉장히 높았네요.
네, 그럼 먼저 태구민 당선인의 당선 소감부터 듣고 가시죠.
한 달 반 전에 여기 와서 3월 4일 날 이 후보로 등록할 때까지만 해도 과연 강남 주민들이 이북에서 내려온 저를 받아들일 주실까 이런 두려움이 대단히 많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심으로써 저의 다짐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 출신으로 처음 지역구 의원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신 데 대해 정말 이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민심을 반영해서 여러분들의 명령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도 결과인데요. 사실 태구민 당선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지역구 선거에 도전한다는 데 큰 의미를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선거가 끝나고 결과도 나왔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태구민 당선인은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 자체에 큰 의미를 두었는데요. 그는 국회의원 선거 도전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의 민주주의 사회가 어떤지 보여주고 싶다고도 얘기했었습니다. 선거 전날인 지난 14일은 공식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강남구 신사역 근처에서 이뤄진 태구민 당선인의 마지막 선거운동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그럼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마지막 선거운동 현장은 예상과 달리 상당히 차분했습니다. 마지막 선거운동을 펼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은 음식점과 술집 등 유흥업소가 많아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인데요. 그는 저녁 10시부터 2시간가량 이 지역을 돌면서 사람들을 만나 인사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으면서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에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마지막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선거운동이 이 시점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공식 11시 51분을 기점으로 해서 태구민의 공식 선거 활동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승인한 강남에 와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여주신 그런 성원과 응원을 잊지 않고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2020년 4월 14일 저녁 11시 54분을 기준으로 태용호의 선거 활동은 공식 마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태용호 전 공사의 그 목소리가 되게 우렁찬데요.
네.
하지만 오랜 선거운동으로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네, 좀 힘겹게 들리시네요.
네, 잘 안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태구민 당선인은 지금까지 선거운동 하는 동안 응원과 성원을 보내준 지지자들과 특히 강남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고요. 또 당선된다면 한국의 발전과 북한의 변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물론 유세 현장 주변에는 태구민 당선인을 응원하는 유권자들, 즉 지지자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번에 60%에 가까운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것만 봐도 긍정적 여론이 더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구민 당선인의 활약에 대해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강남도 강남이지만 이 새로운 이 저기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생각이 좀 틀릴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저분은 북한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엘리트로서 외국에 가서 유럽을 이렇게 많이 공사로서 많이 다니시고 하니까 이렇게 보는 눈이 딴 사람보다 너무 시야가 넓고 대단하게 아마 다른 모습으로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 강남역이 재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네, 태국민 당선인이 외교관 생활하면서 다른 국가는 어떤지 도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 지역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에서의 정치적인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 내지는 북한 외교관 출신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존재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이런 따끔한 지적이 앞으로 태국민 당선인이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네. 태국민 당선인이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는데 이정철 기자도 북한 출신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태영훈 당선인의 국회의원 도전 과정을 보면서 좀 남다른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태영호 공사가 그 선거운동을 시작한 이후부터 한 두 달 동안 취재했는데요.
네.
그 첫 유세 현장이 생각나는데 그때 태영호 전 공사는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또 소통해야 되는지
네.
그런 게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에서 배울 게 많다고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네.
하지만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주민들과 소통도 잘하고 또 전략적인 선거 유세도 펼치면서 지금 같은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니까 태영호 공사 당선이 북한 주민들에게 또 도전하면 뭔가 또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처음에는 선거운동 자체가 힘들었지만 또 지금까지 와서 결국 당선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인 바람은 태국민 후보가 그 태국민 개명한 이유가 북한 주민을 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북한 주민을 구한다는 그 진정성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태영호 공사가 출마하면서 약속했던 바도 잘 지키면서 잘 정치하길 바랍니다.
네, 멋진 조언이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태국민 후보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네, 꼭 잘 우리 바람대로 해주시길 네.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정철 전 태국 기자 취재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치열했던 선거는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죠. 네,
네.
이정철 전 태국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거도 아주 잘 치러주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챔피언이다라고들 많이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싸이의 챔피언 듣고 오겠습니다.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목요일에는요. 중국에 대한 다양한 뉴스와 생생한 정보들 만나볼 텐데요. 김지영 기자님이 준비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또 우리 뉴스통 우리 북한 주민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건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떨리네요.
하나도 안 떨려 보이시는데요.
지금 속으로 엄청 떨고 있어요.
네, 지금 굉장히 화사한 미소로 떨리네요 하시니까요. 네, 제가 좀 기분이 뭔가 은근 좋네요. 저랑 처음 만나서 떨리시는 그 설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북한 분들 굉장히 관심 많으신 게 중국 관련 소식이잖아요.
네.
첫 소식으로는 이런 뉴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소비 쿠폰을 뿌려서 주민들의 소비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자세한 소식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먼저 중국 지방정부가 발행한 소비 쿠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네.
소비 쿠폰은 북한 말로 뭐 봉사권, 교환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쿠폰은 회사나 상점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격을 할인해주기 위해 제공하는 표죠. 네. 가령 이제 저희가 뭐 음식점을 갔을 때 그 음식점을 10번 방문하면은 뭐 음료수를 준다던가
네.
아니면 음식값을 뭐 싸게 해준다던가
네.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표인데요.
네, 뭐 이거 들고 오면 10% 할인 뭐 이런 거.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 3월에 중국 항저우시와 강시 자치구, 난징시, 허페이시 등의 지방정부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손을 잡고 시민들에게 지역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쿠폰을 제공했습니다. 쿠폰 형태는 종이 쿠폰이 아닌 디지털 방식이었습니다.
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쿠폰도 디지털 방식으로 발행을 많이들 한다면서요?
네, 중국에선 손전화 같은 모바일 기계로 물건값 등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발달이 돼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쿠폰도 그런 방식으로 지급한 것 같은데요. 알리페이로 40위안 이상 결제 시 10위안을 깎아주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네, 알리페이는 어떤 건가요?
네, 알리페이는 알리바바가 개발한 전자화폐 시스템이자 온라인 결제 서비스인데요. 현재 매달 5억 명가량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역시 중국 인구가 많아서 5억 명이라고 하니까 진짜 대단하게 들리는데 그런데 그 소비 쿠폰을 제공을 했어요. 실제로 네.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가장 효과가 눈에 띄게 있었던 곳은 중국 항저우시였는데요.
네.
소비 쿠폰 발행 첫날인 3월 27일 이후 항저우 지역 내 식당과 뭐 슈퍼마켓, 대형 상점, 주유소 이런 상점들 200곳 이상의 평균 매출이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 굉장하네요.
네, 또 항저우 상무국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11일간 주민들에게 발급한 소비 쿠폰 2억 위안어치가 모두 소비가 됐다고 하고요.
네.
여기서 촉발한 소비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소비 쿠폰을 사용해서 쓴 돈이 무려 22억 2,600만 위안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와, 이거 얼마인지 뭐 계산도 쉽게 안 되는 금액인데 엄청나다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소비 쿠폰을 발급한 게 결국은 10배 효과를 거둔 건가요, 그러면?
네, 항저우 일본은 소비 쿠폰이 10배 이상의 승수 효과를 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승수 효과는 재정 지출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를 측정한 지표인데요.
네.
주정 항저우 상무국 부국장은 소비 쿠폰이 이처럼 많은 소비를 견인할지는 상상도 못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소비를 하고 이로써 지역 소비 시장이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일을 시장에 내놨어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10일 된 그런 효과를 누린 건데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얼마 전이 연휴 기간이었잖아요. 청명절 연휴 기간이었다고 하는데 이때는 어땠나요?
네.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가 청명절 연휴 기간이었죠.
네.
이때 소비 쿠폰 효과가 또 뚜렷하게 나타났었는데요.
네.
저장 위성 TV는 항저우 시민들이 소비 쿠폰으로 생활에 필요한 일용품을 대거 구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항저우의 한 슈퍼마켓에서는 한 통에 39.9 위안짜리 식용유가 연휴 전주엔 두 통밖에 안 팔렸는데 이 연휴 기간에는 판매량이 80통까지 늘었다고 했고요.
네.
코로나 사태로 잠시 억눌려 있던 항저우 주민의 왕성한 소비력이 이번 소비 쿠폰 행사로 일제히 풀린 셈이 되었습니다.
네, 이 소비 쿠폰의 효과가 인구가 많은 만큼 정말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근데 항저우 외 다른 지역에서도 소비 쿠폰의 효과가 혹시 있었나요?
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 쿠폰을 발급한 중국의 지방 정부는 모두 40곳인데요. 소비 쿠폰 발급 액수는 68억 위안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소비 쿠폰이 가장 먼저 발행됐던 시기가 3월 2일인데요. 그 이후 중국 온라인 상점의 수닝 마켓에서는 네.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그 주문량을 봤더니 전주 대비 소고기는 176%, 식품은 101%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중국 지방 정부가 소비 쿠폰을 발급을 해서 이렇게 정말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이유는 종이 쿠폰이 아닌 디지털 쿠폰 발급 방식이었기 때문인데요. 앞에서 제가 이제 손전화 같은 모바일 기기로 쿠폰이 발급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보를 통계로 집계하는 게 용이했던 것이죠. 그래서 쿠폰 활용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는데요. 뭐 소비 쿠폰이 제대로 발급됐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중간에 딴 데로 새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뭐 확인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데 수월했던 걸로 보입니다. 마량 중국인민대 국가발전전략연구원 원장조리는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지원으로 소비 쿠폰 사용 시간과 장소, 방식 등을 추적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면서 정부도 이를 통해서 소비 쿠폰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해 나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알리페이에 따르면 전국 1,000만 곳이 넘는 오프라인 가게, 그러니까 보통의 물건들을 파는 거리의 상점들이 이번 소비 쿠폰 정책으로 수혜를 입었는데 이 중 90%가 중소 영세 업체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국의 소매 판매가 90%가량 급감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소비 회복세는 매우 소폭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특히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긴 관광이라든지 무역, 교통, 통신업과 같은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과는 온도 차이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지난달 24일 중국의 영화관 500여 곳이 약 두 달 만에 재개장했지만 하루 매출 3만 위안이라는 저조한 실적에 머물기도 했는데요. 할인 쿠폰 발급 이후 식자재와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이라든지 인터넷 상점, 주유소 등 이런 특정 업종 위주로 매출이 상승했다는 점도 제한적 효과의 근거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중국의 디지털 소비 쿠폰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더 실속 있고 흥미진진한 중국 관련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게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커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커피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료인데요. 나른한 오후엔 정말 커피 없이는 일도 못하겠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이 말 배워볼게요. 자, 커피의 스펠링은 COFFE이고요. 자, 커피 한 잔 할래? 이런 표현은요. Let's go for some coffee. 또는 Let's have some coffee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또는요, 정말 짧게 Some coffee?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네요. 자, 만약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말을 건네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참고로 손님이나 가족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접대할 때는 Would you like to have some coffee?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4월 17일 금요일은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영하 2도, 해산 2도, 청진 5도, 강계 6도, 함흥 7도, 신의주 원산 8도, 사리원 9도, 평양 개성 10도, 해주 11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삼지연 7도, 청진 10도, 해산 12도, 원산 13도, 신의주 개성 해주 함흥 14도, 평양 15도, 강계 사리원 16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오후에 2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3.5m로 일겠고 오후에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유가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18년 만에 20달러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24센트 떨어진 19.87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금값은 5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28.70달러 떨어진 1740.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환율 정보도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708.09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강력한 초기 대응을 펼친 결과로 북한의 코로나19 통제가 일부 성과를 거뒀을 것이라는 미국 내 북한 의료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는데요. 박기범 미국 하버드대 의대 교수는 북한과 인접한 중국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감염자가 적었고 그마저도 신속하게 확인해 격리가 이뤄졌다면서 북한이 감염자 증가 곡선을 평탄화하는 데 성공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유행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을 수 있고 심지어 완전히 진압했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이분은 지난 10년 동안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북한 전문가라고 해요. 이 분석이 사실이면 좋겠네요. 하지만 박 교수는 북한은 러시아와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기도 하고 북한의 그 의료 시스템이 다소 취약하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잘 잡은 편이라고 해도 상당히 더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북한 주민 여러분들도 모두 마스크 늘 잘 쓰시고 비누로 손 자주 씻기 등 이런 개인위생 철저히 잘 지키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정말 하루빨리 완전히 몰아내셨으면 싶네요. 자,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은 언제나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늘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지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립니다. SG워너비의 라라라 듣고요.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